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말할 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유일신 신앙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엔 우리 하나님만 계신다, 오직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 세상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역사를 보아도 홀로 한 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늘 간직하고 다니는 말씀이 있는데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몸에 지니고 보이는 곳에 표시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 되신 것을 또한 동시에 믿게 됩니다. 이런 유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응답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태도입니다. 예배란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의 예식을 가리켜 예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최고의 예의를 갖춘 행위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예배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섬김의 최고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그 시대시대마다 시대 문화를 반영해서 최고의 섬김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조금 다르고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조금 다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각자의 문화를 많이 반영합니다. 최초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강경하게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한자리 앉아 예배 드린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예배당을 지을 때 기역자 예배당을 짓고 한쪽에는 남성들이 한쪽 여성들이 앉게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완화되어서 가운데 칸막이를 했습니다. 칸막이를 해서 오른쪽 왼쪽 남녀가 나누어 앉게 하고 나중에는 중간에 휘장을 쳤습니다. 커튼을 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커튼 걷어버리고 남반 여반 그렇게 앉게 하다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 예배가 잘못되었거나 지금의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를 많이 반영해서 최고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고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에 존재케 하시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 두 형제 사이에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그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가장 첫 번 했던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첫 번을 했던 일들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도착했던 낯선 땅에서의 첫 번 일이 하나님 섬겨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 전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려 한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겠다 하고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명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성막 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예배당이지 않겠습니까? 그 성막 지어라 말씀하셔서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성막을 짓고 그 광야 험한 곳에서 40년 동안 이동식 예배당 천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되고 나면 첫 번 관심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는 예배에 대한 관심사가 첫 번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더불어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성이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절 하는 고백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예배에 대한 관심사를 처음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믿음 가진 모든 사람들, 신앙으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관심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는 사람의 첫 번 관심사, 첫 번 과제 이것이 예배인 것을 가르쳐주셨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 예배에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늘과 땅에게도 명령하시고 산들과 바다에게도 명령하셔서 자연세계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0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축복과 화려한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가 두 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두었다라고 말할 만큼 내용과 분위기가 아주 달라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더 나가는 사람은 제3이사야서라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전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징계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보고, 후반부의 말씀은 그 징계 중에 회개하고 깨달았으니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미래의 회복에 대한, 더 깊이 나아가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43장 16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과거 그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려 했을 때 첫 번 장애물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가나안 땅 근처 구경되어보지 못하고 모두 애굽군에게 전멸당할 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무사히 마른 땅 건너듯 홍해를 지나 자유로운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병거와 말과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키셨다 하시는데, 이건 역시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홍해 건널 때 한 장면을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절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런 과거 출애굽의 역사, 홍해 건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런 것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과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역을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고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에 얽매이지 말고 더 큰 새 것을 기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19절 말씀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는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지나와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결국 과거 역사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현재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하나님이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물이 바다가 가로막을 때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이 없어 방황할 때에는 사막에 지름길을 만들어주셔서 험한 사막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나군되게 하시면서 그 사막 지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의 시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절망과 온갖 종류의 타락한 문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인데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이 찬송한다는 것은 예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원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감격으로 주를 섬겨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면 이 찬송은 예배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모든 삶의 고통과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첫 번 반응이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나 예배에 참여해서 합석한다고 해 그의 합석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찬송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송가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다음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물론 노래가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들을 죽였다 하고 자기의 두 아내 앞에서 어시대면서 완력을 자랑하며 노래 부르는 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라멕의 노래입니다. 그건 세상 노래이지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폭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죽인 다음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노래가 첫 번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 가지고 홍해를 걷는 기쁨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부르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이 첫 번 기록된 찬송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 부를 때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예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경배할 때 그 경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찬송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첫 번 충성, 첫 번 사명, 첫 번 헌신이 예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더 이상 헌신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안타까운 삶의 고투 때문에 신음하는 내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계속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첫 번 관심사가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관심사였던 것처럼 예배로 시작했고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때문에 예배 생활의 성공이 없, 승리가 없이 신앙 생활의 승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것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예배에 성공해야 내 신앙 생활이 정상적이 되고 성공적인 신앙 생활이 되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고 예배 받으시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배 받으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시게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원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이겠습니까? 첫째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죄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확실히 믿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시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마다 채우시는 주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낚시를 하러 갔답니다. 한 친구가 보니까 같이 간 친구 낚시하는 게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작은 고기는 잡으면 그물에 담고 큰 고기를 잡아서는 다 놓아주는 겁니다. 자기와는 반대 방법으로 고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작은 건 담고 큰 건 버리나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후라이팬 크기에 낚시한 고기를 가지고 버리는 것이 결정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큰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 했습니다. 예배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그 순서가 기도하는 순서이든 찬송하는 순서이든 헌금을 드리는 순서이든 말씀을 들을 때이든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다 기울이는 우리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 진지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형식이 아니고 절차가 아니고 여기에 내 생명이 담겨있고 내 혼이 담겨있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진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마음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배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이라는 말은 나도 내 영혼의 호흡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걸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숨결에 동참하시는 그런 예배가 순간순간마다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마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면 은혜 받았다 예배 잘 드렸다 생각되십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이 내가 위로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슨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깨달았습니다는 말도 되고 회개했습니다라는 말도 되고 바른 길 찾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일 겁니다. 진실로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나를 깊은 은혜의 물결 가운데 잠기게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내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경험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혼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을 내 혼 속에 받아들이는 성령과 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예배들이 될 수 있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완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진정성을 다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완성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산제사 바칠 때라는 말씀입니다. 몸으로 산제사 바친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종교적인 제물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나의 삶, 나의 삶과 생활 자체가 살아가는 모습 한 가지 한 가지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가 될 때 우리 영적인 예배가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을 단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완성되어서 진정한 영적 예배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십시다. 형식에 치우치는 것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진심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영적 예배의 주인들이 되셔서 날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삶을 사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예배는 신앙의 출발이고 완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와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기뻐시게 받으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영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배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이런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셔서 예배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삶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